네, 오늘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시, 또 그 1절 위에 보면 이제 노래라고도 되어 있어요. 당시에 이 다윗왕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물론 다윗의 시편은 아니지만 이 고라 자손들이 다윗의 그 성가대, 우리 성가대 있는데요. 성가대장 중에 고라의 자손 중에 성가대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이 지었던 노래, 시를 오늘 같이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 또 노래인 만큼 우리가 어떤 이 시인이 어떻게 이 말 그 가사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그 느낌을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는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리고 있는 것은 밑에를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어떤 큰 성, 안전한 성을 이렇게 피난처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성터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죠. 원수가 자기들을 매번 쳐들어와 괴롭힐 때 그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그 돕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고비는 마치 온 땅이 진동하여 산이 무너지고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그렇게 파도가 우리의 산을 삼키고 산을 무너뜨리는 그 무서운 파도 가운데 이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과 또 이제 그렇게 그것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묘사해 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시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장 두렵고 불안할 때 그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지배할 수 없는 그 자연,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죠. 그 호주의 산불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그 가운데 오늘 시인은 혼돈을 통제하시는, 마치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태초의 천지가 이제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의 혼돈함을 통제하시고 잠재우셨던 것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당시에 출애굽, 이들이 좀 많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선조들, 출애굽했던 그 선조들, 그 홍해가 그 새벽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갈라졌을 때 그 자기의 키에 가늠할 수 없는 그 홍해의 그 양쪽의 물벽, 그 사이에 그 물을 통제하시는,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시인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한 시내가 있었는데 그게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의 기쁨을 나눠주는구나.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강들,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 하고 계신데 아직 창세기 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웃으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시내 가운데 에덴 동산에 물이 흐르고 그것이 이제 연상이 되는데요. 에덴 동산도 그렇지만 그 성 안에 부족함이 없음을, 기쁨만 가득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뻤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나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그 몸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새벽은 아까 전에 종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돕겠다는 말을 생각하는 순간에 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했겠죠. 시인은 앞에 반복해서 그 내용을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에도 1절이 있으면 2절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자연을 통해서, 1절은 뭔가 시적인 어떤 자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위험함,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들을 표현했다면 약간 2절로 이제 묘사되어지는 느낌을 받는 그곳에는 이제 자연에서 실제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적군, 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며 왕국들마다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아내린다. 아무리 수많은 원수가 우리를 에워싸도 하나님의 한 방이면 그 모두가 송장같이 변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그죠? 언때가 생각나나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떠올리면 이 말 자체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처음 배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때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어떠한 사람이다, 내가 어떠한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의 하나님 하면 잘 안 와닿는데요. 야곱의 하나님 하면 우리의 하나님 마치 아빠와 아들이 있을 때 우리 아빠야 라고 우리 아빠가 너 혼낸대 라고 할 때 아이의 그 마음처럼 아빠를 이렇게 두고 그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순간 매순간 동행하시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우리가 고난받는 우리가 힘든 이 순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셔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은 꿈이나 망상이 아닙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주께서 이 땅을 폐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구절을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당시의 시대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음을 관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이, 활이 이런 것들이 이제 끊어지고 꺾여지고 이것을 꺾어서 어떻게 하냐면 평화가 있으면 뭐가 하죠. 농사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2장에 보게 되면 4절인가요? 그 칼을 보습으로 그러니까 쟁기로 바꾸고 그 낫으로 바꾸는 그러한 모습, 칼을 낫으로 바꾸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보다 높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인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시인은 지금 고난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의 배경으로 알려져 있는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사내립 가운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희 대형박물관에 감사하게 그 섹션이 크게 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그 사내립이 썼던 물맷돌, 돌이 진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돌이 있고 그 물매가 있고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그 한 섹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시고 언제 또 박물관에 갈 일이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군대는요. 당시에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읍을 유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전투였습니다. 아시리아 하면 고대 금동의 그 기원으로 가면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요. 기원전 한 3천 년 가까이 있었던 건재했던 나라입니다. 그 고대 가장 독보적인 힘을 자랑하는 국가였던 이 아수르 그의 왕 사네립이었고요. 오늘 19장에는 그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금이나 이런 것들 은을 다 해서 바쳤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 해가지고 싹 긁어가지고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갖다 주죠. 그런데 아수르가 성에 안 찬 것 같아요. 더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이 성을 전멸하고 아예 약탈하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공격하는 그 가운데 이 시가 이제 노래로 불려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휴전하려고 했는데 그 도리어 이 사신들이 협박을 당하고 온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울분이 성경에 보니까 울분에 차서 그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두르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시리아의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 아수르의 장수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고백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명성,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며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제가 설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줄거리를 약하고 그 결국에 이제 이 전투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방금 제가 읽었던 이 아수르의 군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에 대한 서술과 금방 제가 종전에 이사야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에 있었던 정말 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안심시키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을 오늘 읽었던 46편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마치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백성 모두가 시편 46편을 보면 화답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분이세요 라고 화답하는 것과 같이 오늘 시편 46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오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같은 길을 걸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일을 행하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건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데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이죠. 히스기야도 처음에 왕궁의 창고와 함부로 그가 만지지 말아야 할 성전의 그 물품들을 조공으로 바치게 되죠. 우리도 알지만 인간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임시적인 미봉책이지 그러한 것들이 영원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자꾸 우리가 우리의 경험, 아 그래 난 지금 이거 혹시 급하니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단 너 이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막 벌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만큼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죠? 하나님의 어쩌면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걸 듣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정해 본다면 유람선을 타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배가 풍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장이 잡고 있는 그 핸들을 밀치고 그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탁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동반해서 우리에게 탁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해결하고 안전할 것 같은 길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안심합니다. 우리 기도 중에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미 결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달라고 통보하죠. 하나님 급하니까 빨리 이것만 이루어주세요. 오늘 시인은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죠.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시간은 주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련회 그때만이 아니라 그때와 더불어서 우리의 가장 급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직면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정해놓은 그 우리의 바람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톡 이렇게 집어넣어주시는 산타클로스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마음에 있어 자신의 중심이 아닌 그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곁에서 이미 그 능력을 행하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46편을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이것을 고백하는지가 이제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죄에 빠졌을 때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죄에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 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중함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망하기보다 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사님 너무 그거는 맨날 하는 질문이고 근원적인 질문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요. 그 질문이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정직하게 던져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우리는 시편 46편의 고백,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러한 신뢰가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요라고 혹시 저에게 대답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고백은 어쩌면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기도문 중 하나이거나 습관에 따라서 고백하는 가장 위험한 만성적인 고백일 수 있음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부분을 저에게 깊이 다루고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줄 알았는데 제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되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 그거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성전의 물건과 왕궁의 그 보물을 내어준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고 그 군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창조주를 대적하는 그 모습을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이죠. 역사시대마다 가장 잔인했던 고문 중 하나가 눈앞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문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에게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귀는 온 전쟁에서 이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둘러쌌던 아스시리아의 산헤립처럼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의 계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심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깨질 뻔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지키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귀의 계책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들을 멸망하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하고 우리 인간의 경험을 앞세웠던 우리를 끝까지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온 땅에 높임을 받으셨던 방법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분이 온 땅에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너희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서에 사인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셨다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픔은, 그 어떠한 아픔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아픔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내 것이 손해당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닌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내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 우매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나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획이 주님 최선이에요. 요즘 이 방법이 대세예요. 라고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마치 구시대의 것으로 우리가 마치 뭐 부모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그쵸? 다 그렇진 않지만 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오류를 우리 자신이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래서 그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모으시고 흩으시던지 있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십시다. 또한 가장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십시다. 내가 세상에서 고립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 내 생각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있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때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릴 거라 믿습니다. 오늘 1절 위에 제가 서두에도 같이 나눴는데요.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어디서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 읽다가요. 민수기 이제 성경 읽다 보시면 민수기 16장에 또 26, 27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라는 모세의 리더십을 대항하여서 사람을 선동하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아론과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새번역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당신들은 너무 지나치오.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하오.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어? 하지 않는 백성이 없어.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백성 위에 있으려고 하시오? 당신들의 리더십으로 애굽에서 적과 끓이 흐르는 그 삶에서 우리 모두를 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오? 여러분, 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해서 결론만 이야기하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했던 이 고라와 그 250명의 사람들을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문제는요. 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에 보면 슬로보아의 딸들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 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자손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저 고라 자손과는 다릅니다. 고라 자손은 선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파들이 이 고라 자손과 엮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그 밑에 자녀들이 지금 그 사이에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26장이 되게 되면 어느 시점이냐면 그 1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2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애굽에 출애굽이 되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죽게 되잖아요. 그 2세들입니다. 2세들의 개수, 인구의 개수를 했는데 거기에 그 고라의 자손과 섞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수군 사람들의 수군댐을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작은 사회에서 이스라엘 그 지파 얼마나 많겠습니까? 작은 사회에서 그들이 어떠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랑은 섞이기 싫대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기분과 마음의 상처는 어떠했을까요? 그럼에도 민수기에 기록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에 계수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숫자를 계수됐다는 건 뭔 뜻이냐면, 민수기에 다 배우셨겠지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 민족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오늘 당당하게 레위 지파로서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앞세우는, 당시 다윗은 성가대장과 성가들을 가장 앞세웠는데요. 그 앞에 이 레위의 지파, 레위의 아들이었던 고라 자손의 후예였던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시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성가대장, 열왕기하에도 나오는데요. 그 성가대장도 바로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힘든 시기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렇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그 시간이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임을, 어쩌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때가 우리가 정말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럴수록 더 헌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강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사방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지고 왜 자꾸 나한테만 이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우리 마음가운데 꿈틀거린다면, 그때 우리의 입술과 말을 조심하고 그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있기에, 그것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가기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어떠한 벼락치기처럼 수련회나 은혜 받는 자리에서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불안하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과 생각 안에 소망이 전혀 없음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안전장치를 포기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당신의 그 붓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그려 넣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시편 46편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진실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소망은 그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과 그 두려움, 집채만은 파도, 그걸 경험해 봐야 정말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잠잠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제나 언제나 미래나 오늘 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믿음 있다 이야기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야. 어떻게 보면 잘 보면 그 믿음의 표현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을 믿고 있어? 왜냐하면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현재 지금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그들 자신을 영원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받음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지혜로 다스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막지 않으면서 그들의 알량한 어떤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가장 현명한 것의 반대는 미련한 것이겠죠. 미련한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름 영적 체험도 했지만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세상과 주님 사이에 두 발을 두고 중간지대에 서 있고 부흥의 때는 이런 때는 회심하지만 평상시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명확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처럼 잠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하실 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듣게 하실 때 그와 온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갈지 모른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의 삶을 취하여 주세요. 저의 삶을 경영해 주세요. 혹시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제 인생을 경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를 깨워주세요. 주여, 저를 주님의 지혜에 온전히 맡깁니다. 무지한 저에겐
주님의 무한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삶을 맡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의심과 불신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그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영원한 닷 되심을, 영혼의 닷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동시에 시편 46편에 오늘 읽었던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46편을 토대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더 하나님의 크심과 풍성하심의 고백이 우리의 가장 낮은 길을 걷고 있는, 혹시 그 낮은 길을 지금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 오늘 46편의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10절의 새번역 성경의 서두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구하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자유의지와 정욕을 혼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유의지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니면 방종이죠. 우리가 큰 유람선에서 음식도 먹고 축구도 하고 음악회도 관람하고 춤도 출 수 있는 그 다양한 특권이 큰 유람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조타실에 가서 내가 자유의지가 있으니 운전 좀 해봅시다 라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유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내 자유의지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욕심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정욕과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의 중심, 우리의 항해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우리는 유람선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전함 가운데 즐길 수 있습니다. 고라사 자손처럼 사회로부터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아시리아에 둘러싸인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의 의연함과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